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은 아는 사람 말하는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임진왜란이 났을 때에 선조왕이 한양을 빠져나와 급히 평양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재료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술악간 상궁들이 임금님의 그 밥상을 제대로 차리지를 못하고 아주 조촐한 왕의 밥상을 차린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김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것은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년 전이 선조의 밥상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김치라고 하면은 백김치라야 제대로 올라간 김치가 될 겁니다. 또이 우리나라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적 임꺽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극에 보면은 산채에서 이 임꺽정과 그 패거리들이 밤에 불을 피워놓고 감자를 구워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임꺽정이 활동하는 시대는 조선 중기, 그러니까 이 명종 시절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선조보다도 조금 앞선 대략 한 1550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감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감자가 처음 들어온 것은 그때부터 한 300년이 지난 다음 귀철라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832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에 살았던 이 임꺽정은 감자를 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거기 TV에 구워 먹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실수지만은 이렇게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걸 보면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귀철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조선에 감자를 가지고 들어왔느냐?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당시에 이 조선 정부가 어려운 기근 속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이 구황식물로 노력했던 그 결과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을 중국에다가 내보내서 마치 이전에 문익점이 목화씨를 목통에 숨겨왔던 것처럼이라도 감자를 이땅 위에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감자로 유명한 도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느 도입니까? 아마 보통 강원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강원도 감자바위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강원도에는 감자바위가 있어서 이거 유명한 거고요. 거기 감자진흥원도 이 강원도에 있으니까 우리가 감자 하면은 물론 거기도 감자가 많이 나옵니다. 감자 하면은 이제 강원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옛날 원조 정말 순 한국 토종 이렇게 얘기할 때 감자의 원산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하던 서양의 로드 엠허스트호라고 하는 배가 조선의 이 공충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 배의 이 통역관이었던 귀철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홍조 시장의 허락을 받아서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이기도 하니 고철라프는 고대도 사람들에게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과 함께 몇 가지 약품을 나누어 주면서 그때 전달해 준 것이 바로 이 감자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감자가 들어온 것은 1832년도이고, 그래서 그 공충도 하면은 지금의 충청도입니다. 이 충청도 서해 연안으로부터 감자 재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강원도 감자바위, 사실 한국에서 이 충청도 감자라고 해야 그게 진짜 우리 한국에 있는 오리지널 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귀철라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렌 선교사나 무슨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이런 선교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앞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1866년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가장 최초의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 귀철라프가 이 고대도에 상륙을 해서 잠시긴 하지만 이 허락받은 기간 동안 충청도에 있는 연안 도시와 내륙 지방에 말씀을 전했고 감자를 전했던 그 기록은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가 아니라 귀출라프 선교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40대 초반에 한동안 자주 비행기 여행을 한국으로 다닐 때에 인천공항에 있는 서점에서 만화책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덕성여대 산업미술학과 교수인 이원복 씨가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림까지 잘 그려서 조선일보가 출간한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먼 나라 이웃나라고 하는 만화책입니다. 좀 기내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려고 한 권을 샀는데 얼마나 그것을 기내에서 재미있게 봤는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앵커러지에 도착했고요.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케네디 공항이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한국을 여행할 때마다 꼭 그 서점에 들려서 만화책만 샀습니다. 그렇게 재미가 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서재를 보니까 그 만화책이 한 20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만화로 역사를 그렸는데 참 재미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만화책에 이 와인의 역사를 그린 게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한국의 와인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뭐 이걸 쭉 써 내려가다가 그 와인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야생 포도의 그 과즙을 제조하는 그 방법 과정 이 와인을 만드는 과정들을 상세히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준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을 귀출라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동명이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귀출라프가 왜 이런 일을 1832년도에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두드러지지는 않지만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귀출라프의 이름이 그것보다도 1년 더 빨리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31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31년 독일계 유태인이었던 경건주의의 목사 귀출라프는 이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네덜란드 선교의 파송으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얻고 우리나라 조선 땅을 방문했다. 그가 방문한 목적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전도 여행이었던 것 같고 그가 그 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웠고 그 한국어를 통하여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바꿔준 사람이 귀출라프 선교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1831년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외국 사람이 그것도 코가 큰 이 서양 사람이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한마디로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네덜란드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을 얻었다고 하면은 이 선교사님이 네덜란드로 돌아가든지 자기의 고향인 독일로 돌아가서 쉬어야 하는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을까요? 그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조선 땅은 그가 생각할 때에 버려진 땅이었고 어두운 땅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땅이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어려운 땅 한국을 기억하면서 목숨을 걸고 고대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와서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약품까지 베풀어 이렇게 남들에게 주면서 그때의 감자까지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는 이런 겁니다. 배고픈 이에게 먹여주고 몸 아픈 사람에게 치료해주고 영적인 미아들에게 말씀을 주는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탈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탈피라고 하는 말은 뭐 무엇을 벗어난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말이 처음 나올 때는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탈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순히 어떤 뱀이 허물벗는 그 정도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각류,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즐겨 먹는 뭐 킹클랩이라든지 랍스터 같은 이런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전에 자기 껍질은 벗어버리는 그 행위, 탈피, 껍질에서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탈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킹크랩을 보면은요, 1년에 한 번 정도, 평생으로 따지면은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탈피를 한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이 껍질이 자기 몸의 성장을 방해하는 감옥 같은 구실을 할 때쯤 되면은 이 킹크랩은 옛날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올 때 이 바닷속에 이 알칼리 성분이 너무 높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이 탈피를 하게 되면은 껍질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때로는 탈피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딱딱하고 날카로운 껍질에 그러니까 찔려 죽는 거예요. 또 이거는 반대로 이건 산성이 높아져가지고 바닷물 속에 산도가 높아지면은 보는 것과는 달리 이 킹크랩 껍질이 너무 물렁물렁해져가지고 그래서 나오려고 그래도 나올 수가 없어서 아주 용을 쓰다가 결국 그 껍질에 끼어가지고 죽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것들이 이렇게 용을 쓰고 나오려고 그럽니까? 본래 이 껍질은 자기들을 보호하는 장치지만은 그 속에 살이 쪄서 늘어나면은 그 이상 그 껍질을 쓰고 살다가는 그냥 그 안에서 괴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목숨을 걸고 탈피를 하고 탈피를 하면은 생각하시다시피 여러분 그 야들야들한 살 때문에 적들의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껍질이 딱딱해질 때까지는 적들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참 높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껍질을 얻기까지는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지나면서 소위 에너지를 축적하고 살과 몸통을 키우면서 일정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몸통이 한 배 반에서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커진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건 탈피를 할까요? 여러분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킹클랩과 랍스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시간이 되면은 그 껍질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그 본능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심어 놓았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마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저 그러 살아가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 할 때가 오늘 우리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지난 1세기 후반에 소아시아 지역에 주님의 몸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보면은 에베소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 그리고 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참 많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한 교회는 유독 예수님께서 아주 야단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면서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지역은 온천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귀족이나 또 인근 지역 사람들이 온천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러한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오늘날 무슨 지진이 난다든지 혹은 이 수로 시설이 좀 잘못돼가지고 뜨거운 온천수와 이 차가운 식수가 섞여서 어떤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물 온도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매쾌한 그 온천수의 맛, 냄새가 소위 식수에 들어가게 돼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마시게 되니까 토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의 성경의 이 표현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구역질 나는 물, 이 온천수와 식수가 섞여져 가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마실 수도 없는 이 구역질 나는 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이런 구역질 나는 물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생명수를 전하는, 정말 생명을 전하는 생명수 같은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예수님 생각하세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물 같은 교회가 되었다고 지금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도록 오늘 우리들이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 두 가지가 다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미적지근하고 냄새가 나서 예수님 도저히 마실 수조차 없는 그런 물처럼 내가 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영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준세이, 여자 주인공 아오이가 일본에서 어린 시절 만났어요. 그리고는 급격히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된. 그러다가 함께 있다 보니까 자꾸 그냥 부딪히고 조금만 부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감정도 격화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남자 쪽은 남자 쪽대로 여자 쪽은 여자 쪽대로 내가 그저 사과 편지를 쓰거나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자리를 마련하면은 되겠다 하는 생각만 했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서로가 체면 때문에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지나는 동안에 이탈리아의 피렌체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이 타국 이태리에 가서 지나지만은 또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서로가 손을 내밀지 않은 채 그렇게 정말 미적지근하게 이 이태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 젊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둘 사이에는 이 사랑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 관계, 뭐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미적지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요, 내용도 내용이겠지만은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생각했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열정으로 사랑했지만은 완전 차가워진 냉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온정도 아닌 것으로 저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탈리아의 생활을 그 영화에서는 참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영화 제목을 패러디해 가지고요, 냉장과 냉동 사이 뭐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뭐 비냉과 물냉 사이 뭐 이런 그 말들도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패러디해 가지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 잘 됐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늙어지게 되어 있고 소위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이 겉사람은 점점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희망적으로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서 민그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하늘의 소망을 전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삶의 자리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절망하고 불행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저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킹클랩이나 랍스터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본능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탈피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에게만 뭔가를 심어 놓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도 엄청난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히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음과 동시에 그분의 힘찬 능력마저도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 능력들을 끄집어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악한 세력도 이길 수 있는 정말 힘찬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선교 어렵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을 안겨다둔 여러 그 선교사님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 전하기가 쉬운 환경이었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좀 악한 그런 환경 속이었지만은 저들은 저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찬 능력을 믿고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결과 오늘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직도 이 세계 도처에는 우리의 영혼이 귀한 것만큼 영혼 귀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세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일이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도 힘껏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드원 토마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에드원 토마스, 이 사람은 1800년대 미국, 그러니까 이 뉴욕과 이 런던을 오가면서 이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를 연기하는 아주 최고의 배우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800년대라고 하면은 여러분, 영화가 나오는 이전 세대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연극 배우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래도 최고의 엔터테이너, 그러니까 연예인이고 배우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중에 한 사람, 존 윌크스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이 이 셰익스피어의 배우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탈 때에 형에게 유명세 타는 걸 보고서 자기도 유명세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처럼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자기는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 윌크스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혹시 이 사람 이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데 이 이름을 듣고 여러분 짐작하시는 점이 있습니까? 존 윌크스 부스. 이분은
아브라함 링컨을 저격한 암살범입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유혹하는 사람들의 그 거기에 넘어가서 그는 이 암살을 하면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그는 그걸로 인생에 파멸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그 형인 에드윈 토마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나라의 대통령을 저격한 이 암살범이 되고 나니까 형이 배우였지만은 배우로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그 다가오는 환경도 그랬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형의 마음 속에 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수치심, 그 동생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그 마음들 때문에 형이 배우의 길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 속에 저를 몰아넣었습니까? 이런 기도하다가 그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성공하고 배우로서 참 유명해졌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살아왔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신 그것, 이제는 명성을 벗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에드윈 토마스가 그가 갖고 있던 노하우를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하고 그러면서 뭐 유명하지도 않은 조그마한 도시 시골로 찾아다니면서 연구 공연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차를 타려고 여기서 기다리는데 여러 군중들이 떠밀려가지고 청년 하나가 플랫폼 아래로 철대로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그 상황 속에서 이 토마스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 그 청년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토마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마스의 고백입니다. 예전의 나였다면은 유명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나였다면은 나는 그 상황 속에 나를 위험 속으로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자신, 내 목숨, 내 몸을 중요시 여겼던 과거의 나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내 목숨이 귀한 만큼 그 청년의 목숨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철로 아래로 내려갔을 뿐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더니 에드윈 토마스, 한 청년을 구했지만은 그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이 편지를 그는 평생 간직하게 되는 편지인데요. 그랜트 장군이 비서를 통해 가지고 보낸 편지. 당신은 미국의 영웅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에드윈 토마스는 연극계에 복귀를 하게 되고 그 후로 많은 언론에서는 이 사람이 연극을 마칠 때마다 평을 하는 것이 이런 평이었습니다. 에드윈 토마스는 청중의 마음을 느끼는 배우요, 관객을 위로하는 배우다, 이런 칭호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동일 인물 에드윈 토마스가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혹은 그 동생과 형이 뭐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러분, 답을 얻으셨습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흥하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 성공이 그를 좌절하게 하고 성공과 명예에 대한 중독성이 그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어떤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뭐 유명하기보다는 무명할 수 있고 인간의 역사 속에 기록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고 결국 그 속에 어떤 진정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유명한 삶이 아니더라도 이 땅 위에 사는 조촐한 삶마저도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앞에 소개했던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이 남녀 두 주인공은 헤어졌지만은 결국 10년 후 피란체 두오모 성당 꼭대기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건 그들이 처음 사랑하게 될 때에 10년 후에 5월 25일 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된 겁니까?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잃어버렸던 서로를 향한 그 열정의 마음, 식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 늘 갖고 있었고 여전히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10년이 지난 약속이지만은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두오모 성당 꼭대기에 왔더니 서로가 같이 다 만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형상도 잊어버린 채 살아갈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득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너희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도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의 고난, 어떤 어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경 또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일개 미물에 불과한 생물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품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8장 28절 로마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반쪽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보겠지만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시간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선교하며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이 자리, 이 시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불행과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 속에서도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계 도처에 그 많은 그 오지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꼬? 우리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겠다고 주 앞으로 나오는 주님의 마음 닮은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내가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은 조금 더 성공하고 명예를 누리면 행복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속의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만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귓전에 들리는 소리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관념으로도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먹지 못하는 이웃들, 병들어 신음하는 이웃들, 영원히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을 움직이는 원동력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복음 전하리. 저 죄인 외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렴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만이 주 예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또 먼 곳까지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든지 물질로 힘써 섬기든지 봉사하며 일하는 저희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평안과 평강으로 이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